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특별히 여러분 종으로 열심히 사셨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종돼서 사는 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종으로는 잘 안 사신 것 같아요. 종으로 산다라는 것이 저도 노력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산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즉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 때 필요한 것이 제가 전문성과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살면서 태도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데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서 자유를 주셔서 다시금 자유의 종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우리들에 대한 이해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라. 우리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일터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당연히 교회에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갔더니 맨날 종대라 그러고 십자가지라 그러고 도대체 피곤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축복받아라 잘될 거다 행복할 거다 천국이 있다 좋은 얘기 다 놔두고 맨날 죽어라 종대라 이런 얘기만 하나 피곤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세상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되어서 살아가야 세상에 종살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세상이 주인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둘 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걸 자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문득문득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떻게 보면 필터가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의식 속에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뭘 할 때든지 그 필터를 거쳐서 나올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필터가 없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욕심, 불의, 악함, 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필터를 통해서 나올 때만이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필터가 이게 늘 작동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작동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고 막 가다가 갑자기 경찰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떠세요? 그럼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으세요? 그러고는 계기판부터 먼저 지금 몇 마일로 달리지 이거부터 그리고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갑니다. 경찰차를 보면 경찰이 날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영혼에도 그런 필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경찰차만 봐도 잘못도 안 했는데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대듯이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필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뭐든지 통제되고 좀 제어되고 다스림 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경찰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 있는데 좋은 예를 하나 들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랑 같이 있어요. 그럼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거짓말이나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맑고 깨끗한 순수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만 해도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양심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양심, 보편적 이성. 그래서 순수하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함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게 작용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편적 이성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일마다 때마다 우리 도우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 곁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멀리서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그걸 우리가 한자로는 보혜사 이렇게 썼어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이런 뜻으로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썼어요. 잘 번역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스승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떠나가지만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곁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늘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게 들려지면 축복이에요. 그게 안 들려지는 것이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늘 잔잔하게 들려지고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게 안 들려진다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 욕심의 생각이, 내 욕심의 마음이, 내 욕심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과 상치될 때, 반대가 될 때 하나님의 내 것을 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저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런 마음을 주고 그걸 거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부하고 사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불순종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패역한 삶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패역한 삶의 길. 처음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씩 하나씩 거부하고 살다가 불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참 불행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고 고장난 거죠. 여러분, 오래되고 낡은 필터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장난 필터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 걸릴 수 있죠. 나쁜 물을, 꾸정물을, 여기 오레곤같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때가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 데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절대 맑고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욕심의 것들이 여과 없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병들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혼은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 못해 이 세상 가운데 참 악한 모습으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셔요. 근데 문제는 교통이 되냐, 잘 주거니 받거니가 되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사느냐, 내가 순종하고 살지 않느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같이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제일 잘 아세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이게 신앙생활에도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슬픈 건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 안타까운 채로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가버리면 우리의 영혼에 큰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고 싶어도 힘듭니다. 그게 먼저 치료부터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길,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적극적인 방법이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수행에 가서 말씀을 드려요. 전도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선교는 주님 나라 임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다. 둘 다 우리들에게 중요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는 선함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정직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운 삶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더 잘 건강하게 갖춰줘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담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직한 교회입니다. 정직해야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서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주님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정직하고 선교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에덴 교회가 갖고 추구해야 되는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요. 성도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이 있는 종이라고 부르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 모든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술을 우리가 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이면서 종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종을 이렇게 혼돈하지 마세요. 자녀는 어떤 개념이냐면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왜 종이라고 그러느냐? 자녀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져야 되는 역할과 모습이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가 관계적 개념이라면 하나는 역할적 모습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큰 기업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청소부터 시켰어요. 여러분, 사장이 아버지라도 회사에서 청소하고 그러면 회사에서 청소하다가 아버지 지나간다고 아버지 그러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멀리서 그냥 사장님 그러고 그냥 말겠어요? 그건 역할이에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건 관계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셔서 사명을 맡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로서 종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건 자녀된 신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요한일서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목적으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땅 가운데 교회로서 거룩하게 존재하길 원하셨어요. 특별히 진리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그 시대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받은 후에는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사명과 함께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두 가지 기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 그랬다가 어떤 사람들은 참 신이라 그랬다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라는 고백이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탁월한 절대적 지식, 이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갈라디아 같은 때는 꼭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즉 초대교회 안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지럽혔던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서 기존에 있는 교인들을 불러내서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슷해요.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유사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당시에도 편지를 잘 읽어보면 그런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의 진리를 지켜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편지 가운데 하나가 이 요한 서신이에요.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이 있는 것이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사상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편지를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복음 선포와 복음을 지키는 죄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교회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계속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고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습니다. 계명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분명하게 거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그 시대의 방편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의 몸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이 범람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막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우리의 삶의 수준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 주님을 닮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였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진리에 행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정체성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특별히 싸워야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아까 안 읽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에서 13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아 이렇게 또 나와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선을 한번 크게 말씀을 하세요. 즉 자녀란 어떤 존재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녀라고 지금 총칭을 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 자녀들의 모습들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 기초적 수준의 모습을 아이들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요. 이건 누구에 대한 아는 인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그 당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채 100년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한 성숙한 고백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비들은 성숙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청년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서 보면 말씀으로 강하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의 모습을 청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관계를 갖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지를, 내 높은 수준이 얼만큼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높은 수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세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의 대상을 이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싸워야 되는,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과 싸워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무슨 싸움인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된 모습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욕심의 것, 그것이 바로 이 참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견물생심보다 중요한 것이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죄가 아니라 그 전에 뭐였어요? 선악과를 보고자 했던, 궁금해했던, 관심을 가졌던 그런 속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을 따라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봐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너희가 보고 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해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세상 것들에 대한 허영심이었습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세상 것들을 바라면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했던 마음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허영심,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싸워야 되는, 그래서 진짜 싸움터는 늘 그러잖아요. 제가 세상이 아니라 어디가 싸움터라고요? 우리 마음이 싸움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에 이겨야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우리 마음의 싸움을 이겨야 이 세상 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우리의 죄의 성향들과 여러분 늘 싸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늘 보면 싸우십시오 그랬는데, 이기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기는지를 진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은요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문제는 우리가 왜 지냐면 싸우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조그맣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형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 무서워 떨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싸워서 싸울 엄두조차 못 냈죠. 가면 무조건 진다. 눈으로 봐라, 저 장수다. 무조건 진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이 저건 싸움은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근본이 뭐였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면 질 수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싸우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안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전신갑주를 보면 다 앞에만 있다니까요. 무기가 등에는 없어요. 뒤돌아서면 지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싸움 맞으면 이깁니다. 맞서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싸움을 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지레 겁먹고 살았어요. 나 약해. 아니,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위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이길 수 있느냐 보면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기었다 그래요. 뭐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신분으로 이기는 거고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모든 예배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얘기해서 이 세상과 60대 1로 싸운다고.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60시간이고 교회에 잠깐 오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애들뿐만 아니라요 어른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사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에 얼마인가. 100대 1쯤 될 거예요. 어른들은 잠도 안 자니까 잘 100시간 동안 딴 생각하고 살다가 1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다면, 그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길 소망한다면 아주 코미디 같은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자꾸 무장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기기 어려워요. 자녀가 말씀으로 무장되면 정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예,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종말 신앙 얘기해 주님 오신다. 주님 강림하신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예, 그 주님 만날 거 소망하십니까? 예, 그 소망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셔. 주님 곧 오셔.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우린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삽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